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9편 5절 말씀 한 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9편 5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세일 때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님, 이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먹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뼘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 삶,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역대기상에 보니까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나그네고 또 임시로 머무는 자다. 우리 삶이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는 것이 마치 그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수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살고 건강하면 80년을 사는데 그 사는 인생이 마치 이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듯이 아 누가 그랬대 저랬대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확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4절 저부터를 보니까 우리가 다 먼지인데 땅에 이 먼지인데 이 사람의 날들이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들 중에 이렇게 꽃이 이제 필터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풀이고 그 중에 조금 번영한 사람은 꽃이 핀 거고 들풀 중에 꽃이 핀 것이고 이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가 바뀌면서 피고 질 때 작년에 폈던 그 들풀과 들꽃이 어디에서 어떻게 폈었는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니까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 보니까 욥기 9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배처럼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내 날들 인생의 내 인생이 한 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뼘이다. 이때 이 한 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손을 벌렸을 때 한 뼘의 의미도 뭐 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전을 보니까 이 영어 표현이 오히려 이렇게 벌렸을 때 뼘보다는 아마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바닥의 폭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cm 정도의 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은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생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마치 그 TV에서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때 왜 그 한 장소에 카메라를 딱 고정시켜 놓고 꽃이 피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2시간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뭐 5초, 10초 내에 꽃이 이렇게 확 폈다가 확 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보죠. 또 어느 한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 산을 찍었는데 그 산이 처음에 봄에 이렇게 꽃이 피면서 색깔이 이렇게 꽃색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이렇게 녹색으로 됐다가 가을에 이렇게 단풍잎색으로 됐다가 겨울에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1년 내내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보여주면은 그냥 한 해가 그냥 이렇게 10초 안에 휘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0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천년 그러면은 참 유구한 역사지요. 천년. 그런데 이 천년이 우리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러한 이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서 참 흙의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바람처럼 이렇게 휙 불어왔다가 속절없이 사라져갑니다. 마치 이 파발꾼이 급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하면서 저쪽에서 마을을 휙 지나쳐가지고 지나가듯이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배가 빠른 속도로 수면을 휙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그 이 흔적만 이렇게 남기고서 어느덧 배는 저쪽 멀리 사라진 것처럼 그 흔적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가 이 먹이를 발견하고는 휙 내려와서 탁 낙하채 갈 때 사실 그 슬로우 비디오로 봐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속도로 휙 내려와서 탁 낙하채고 가는 그 정도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솥에서 수증기가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데 그 수증기가 존재하는 게 도대체 몇 초나 됩니까? 올라오자마자 바로 공기 중에서 섞여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인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이 참 들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태를 서로 좀 뽐내보겠다고 고개를 좀 더 많이 내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한번 쉬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조만간 그 자리에 그 풀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변해버리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한 뼘만큼밖에 지나지 않고 참 과연 어떤 인생이 정말 존재는 했었나 이렇게 희미하고 또 참 이 최상의 삶을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헛될 뿐인 이런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에서 좀 성공해 보겠다고 참 바둥바둥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들풀들 중에서 인생이 들풀입니다. 들풀들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들풀, 화려한 꽃을 피웠던 들풀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아시지요? 어느 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직후의 일이죠.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두 아주머니가,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죠. 근데 이 여자들의 직업은 이제 좀 창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와서 왕 앞에서 이제 뭔가를 재판을 받으려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급 재판소에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왕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는 두 여자가 3일 차를 두고 한 아이를, 각각 아들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죠. 여러분, 유아 사망률의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부모가 같이 자다가 깔아서 죽는 경우라고 하죠. 현대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 꾀를 내가지고는 저 다른 여자의 아이하고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다른 여자가 깨어나서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판관들에게 가져갔을 때 아마 이 하급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열흘 후에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거기서 딱 판결을 내립니다. 칼 하나 가져와라. 그러더니 저 살아있는 애기 반뚝 잘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 얘기를 잘 아시죠? 참으로 이 왕의 어떤 그 공의를 세우면서도 참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또 위트가 있고 참 이 대단히 또 명쾌한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아기 엄마라면 그 아기가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는 진짜 엄마가, 아이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함으로써 이 엄마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명판결로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이거 하나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지면상 아마 요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소개했겠지만 그 당대에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는 그 인간사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명쾌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판결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솔로몬을 연상하시면서 들풀 중에 제일 뛰어난 들풀,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출생도 참 남다르게 출생을 했습니다. 왕의 아들로 시작을 하죠, 그 삶을.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정상적인 그런 어떤 단계를 밟은 그러한 출생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그 신복이었던 그 헷 족속,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헷 족속 우리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를 강제로 이렇게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가면서까지 이 여자를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임신했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임신한 아이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결혼 자체는 처음에 불법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합법적인 그 아내가 되면서 합법적인 열매가 맺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별명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로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때쯤에 사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솔로몬 말고도 아들들이 많았죠.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도 아닌데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 연로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판인데 아직 왕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인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그 곧바로 이제 그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나단 대언자, 다윗 시대의 대언자였던 이 나단 대언자가 이제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왕 앞에 다윗 앞에 들어가서 여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왕께서 이 솔로몬을 왕이 앉히겠다고 하신 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단도 같이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는 솔로몬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또 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혜롭게 죽인다 그러면 조금 좀 잔인한가요? 어쨌든 지혜를 발휘해서 처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적들을 이렇게 처단하면서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까지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번제 헌물을 1,000개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사실 1,000개 이게 말이 1,000개지 그 번제 헌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송아지나 염소나 뭐 이런 거 이제 잡아서 드려야 될 텐데 그 1,000개를 드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1,000번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 자체가 조금 이제 잘못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이거를 1,000번제 그래서 새벽에 헌금 봉투 하나씩 해가지고 천일 동안 이 뭐 드리면서 지성 쌓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변질됐지만 원래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냥 당일날 1,000개의 번제 헌물을 이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뭐 금은 보화를 제게 쌓을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뭐 제가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또는 제 적들을 제가 다 진압할 수 있게 저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간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참 많고 이 많은 백성이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이런 어떤 대우를 받고 재판도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젊어서 왕이 된 제가 참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재판할 선악을 분별해 줄 그럴 만한 지혜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네게 참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지혜를 간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덤으로 뭘 주시냐면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참 간구가 참 지혜로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재물을 먼저 구했으면 하나님이 재물만 주시고 지혜는 안 주셨을 수도 있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명예도 그냥 덤으로 주셨어요. 참 지혜로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어쨌든 이 솔로몬이 보통 이상의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 들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누린 복, 솔로몬의 평생에 누린 복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의 그 솔로몬 치하에서의 이 어떤 그 이제 그 지역 정세를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싸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평생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대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 샬롬, 이 평화의 왕답게 이 시대에 참 평화와 안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보니까 병거가 1,400이고 기병이 12,000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서 말들을 좋은 말들을 이렇게 이제 값을 주고 구해온 것으로 열왕기상 10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생에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참 인간들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매우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는 우리가 보통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혜가 많은데 속이 좁으면 대단히 좀 보기가 안 좋았을 텐데 지혜가 많으면서 마음도 넓었대요. 참 좋죠.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쪽 아래 보니까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면서 저쪽도 뒤에 보니까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동물학이니 식물학이니 뭐 곤충학이니 뭐 이런 것을 그냥 섭렵한 거예요. 언제 이런 공부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당대까지 있던 그런 모든 책은 일단 다 읽었을 것이고 그 책에 기초해서 그 이 교사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깨달음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찰력도 뛰어났겠죠. 아마 아담 이후로 이 곤충과 이 짐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작년 성경 공부에 아마 아담 이후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이 이러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또 유명한 일화 중에 그 세바의 여왕,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시바의 여왕 이렇게 부르는 그 세바의 여왕이라는 이 이제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이제 배우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이렇게 당신이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 참 그 소문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문은 원래 당신의 그 능력의 반도 전해주질 못한 것이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솔로몬이 평생 동안에 보여줬던 이 지혜가 모든 사람이 참 탄복할 만한 그런 지혜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건축을 하는 것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 화려한 도시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예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내 집 지어달라 그러대, 이제 이런 투로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 궁전을 짓고 보니까 성전 그 성막이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했던 그 성막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보다 화려하게 그걸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바래서 그걸 지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건축 성전건축 그러면서 평생을 성도들을 그 성전건축에 묶어놓고 혹사를 시키는, 거기에 올인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신앙 행태가 이것이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다윗의 원래 그 이 성전 건축 시도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아버지 때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내가 네 마음은 받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대단히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왕좌, 솔로몬의 이 앉는 그 의자의 모습이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도 또 남자라면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이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또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18절부터 보니까 또 왕이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아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네요,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뼈가 상하죠. 그래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니, 그렇죠, 상아만 그대로 또 하얀 상아로만 이렇게 그대로 놔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금으로 입혔답니다. 그 왕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고, 아 그러니까 계단 여섯 개 위에 왕좌가 있는 거네요. 왕좌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더라. 대단히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서 금 도금을 했겠죠. 그런 이제 사자 두 마리가 위엄이 있게 이렇게 서 있고, 또 거기에 사자 12마리가 있어 그 여섯 계단에 이쪽과 저쪽에 섰으니, 계단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계단 양쪽에 한 마리씩 해서 총 12마리를 사자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국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했고 대단히 화려했고 대단히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아마 이 왕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린 이 어떤 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솔로몬에게로 한 해 동안에 들어오는 금의 양이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 그 달란트가 지금 현대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환산한 걸 보니까 666달란트면 한 10억 원 정도가 최소한으로 따져서 10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금이 이 솔로몬에게로 계속 해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방패는 전쟁에 나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죠. 동이나 철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으로 만든 방패라는 것은 아마도 그 어떤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의전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면 쓸 데가 없어서 방패로, 그래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가지고 방패로 금을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장용이었겠죠. 이 시대에는 은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게 여겼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했다. 그리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한 것들이 다 풍성하고, 그리고 뭐 금은 그야말로 다른 그 어느 왕국보다도 더 풍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부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여자도 많이 가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또 바라는 것이 많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금 아내와 첩을 두는데 도합 1,000명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이집트 여자죠.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러 이방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저쪽 2절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부터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게부터 사랑하였더라. 이때 이 굳게 붙는다는, 달라붙는다는 이 표현이 클레이브 언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할때 그게 클레이브 언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부로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많은 결혼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정략 결혼도 있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 체제 안정을 위해서 적들과 이제 동맹을 맺을 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혼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하나는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보다도 이러한 이방 여자들이 보다 선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정숙한 여자들보다 이런 이방 여자들이 대단히 그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나, 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나, 또 말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단히 선정적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표현으로 하면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그, 이 표현을 하실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나 섹시해? 예전 같으면 사실 그런 표현은 창녀화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그냥 서스름 없이 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섹시하다는 것은 창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이 대단히 섹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눈에 볼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에게 지금 거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이방 여자들을 탐했을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이 이 최고의 들풀이었던 이 솔로몬이 또 이 음악적인 것들도 상당히 또 이제 많이 부흥을 이루어서 하프와 비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 이것이 화근이었겠죠. 방종을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순전하게 하나님만 따랐던 그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아내들이 같이 들고 데리고 온 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목록에 보면은 몰렉도 있어요. 몰렉. 우리가 알듯이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 태워서 죽이면서 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실 때 이 솔로몬 때에서 하지는 않으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긍휼이 무한하신 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이거 이런 거 누리기도 전에 벌써 그냥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되도록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이 왕권을 뺏지 않으십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라의 거의 다를 이렇게 빼앗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으려니와.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듯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유다에 이렇게 남으면서 솔로몬의 이제 정통성을 이렇게 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쪽에 같이 붙었던 그 부족이 누구였죠? 베냐민이 같이 붙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이제 한 부족, 한 지파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가 이렇게 이제 남쪽에 남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왕국이 두 개로 갈라져서 자기의 그 종이었던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을, 그러니까 영토로는 절반이고 부족으로는 뭐 거의 다를 뺏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 이 모든 인생 중에서, 모든 들풀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폈다가 졌던, 비록 한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한뼘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폈다가 졌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먼저는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잠깐만 좀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전도서가 지금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는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헛된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봐도 좋은 것을 봐도 끝이 없고 좋은 것을 들어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권태입니다. 권태. 그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인간이 죄를 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새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인간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이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정말로 모든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현상을 다 관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주었으나. 자, 미친 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예요. 정말로 이 미쳤어야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해본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면 참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최고의 들풀이 이야기하기를 참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왕좌를 상하로 깎아서 금으로 두르고 왕궁의 모든 것들이 다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자기 솔로몬이 먹고 마셨던 그 그릇들은 다 금이었다 그랬어요. 은도 사용 안 하고 다 금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옷은 잘 입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이 옷이 들풀 이 들에 피는 이 백합꽃 그것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이 솔로몬의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솔로몬이 누린 평생에 누린 이 풍요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누린 풍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누린 풍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모임에서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왕이 하도록 해라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 백성이 요구하게 될 때 첫 번째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네 형제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늘리지 말게 해라. 말을 늘리려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우리 정현평 제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걸 다 했습니다.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늘렸어요. 그 말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이집트 가서 사왔습니다. 최상의 말들을 가서 거기 가서 사왔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는데 1,000명을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은이 아예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은과 금을 많이 소유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영화, 솔로몬이 누린 이 풍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뛰쳐나가서 누린 그런 풍요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면서 그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들풀과 같은 인생, 한뼘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들풀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재단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사람, 들에 폈다 졌던 그 모든 들풀들, 그런 사람들이 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성경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짧게 짧게 평가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보면은 나답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들로 걸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길이죠. 사악한 길이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답의 평가였습니다.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라는 사람, 이건 지나가십시다. 오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이 행한 악과 그것에 비교할 때 어떤 사람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신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보니까, 아합왕 유명하죠. 아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합 전까지는 오므리가 최고였는데 오므리보다 아합은 더 악을 행했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중에 아마샤가 있었는데, 이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잘못 행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평가들을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놓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이렇게 평가되는 들풀도 있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쭉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서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뼘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풀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들풀은 좋은 평판을 남기는 것이고 어떤 들풀은 나쁘고 악한 평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뼘 인생들 중에 최고봉이었던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훨씬 지나쳐 나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 다 누려본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생각할 때 참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참 이 짧은 인생이 참 놀라운 면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고 먼지 같고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몸을 가진 존재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비록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이 한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 들풀 중에 최고봉이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끝이 옵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해 봐야만 깨닫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제 친구, 그 목양자 형제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딸이 어릴 때 이 삼겹살 구워 먹는 불판이 이렇게 헐헐 달아 있을 때 딸아이가 이렇게 불판에 앉아서 엉덩이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는 불판에 앉아봐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불이 뜨겁다는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지혜지요. 그렇죠?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의 결론을,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럼 지금 모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건 아시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맡겨진 그 삶을 우리가 다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내일일 수도, 어쩌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영원히 값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